VOA 세계 뉴스입니다. 백악관이 미한일 3국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 발표하며 북한 위협 대응 등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워싱턴 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백악관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28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정상들은 3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축하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정상들은 철통 같은 미한 동맹과 미일 동맹은 물론 강력한 우정의 요대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백악관은 이날 가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미한일 3국 정상회의 개최 소식을 전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 정상 간 논의가 주요 의제가 될 것임을 밝혔습니다. 미한일이 별도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정부가 타이완에 3억 4,500만 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28일 기존 무기 재고의 감소에 따라 타이완에 지원되는 이번 패키지에는 국방부의 방산물자와 서비스, 군사교육, 훈련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호주를 방문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29일 브리즈번에서 연설을 통해 이 패키지에 포함된 무기와 시스템의 방어적 성격을 강조하며 이를 도발로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마틴 마이어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타이완이 현재와 미래에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축할 수 있는 자위 능력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패키지 요소는 방어 비축, 다중 도메인 인식, 대공 방공 능력을 이룬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타이완에 지원할 무기 종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언론은 익명의 국무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원조 패키지에 MQ-9 리퍼 드론도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추가 기소된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28일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 열린 공화당 조직 연례모금 행사 링컨데이 디너에 공화당 경선 후보 13명이 참석했습니다. 그간 후보들이 모이는 행사에 자주 불참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팀 스콧 상원의원,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등도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는 자신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이 여러 형사 민사 혐의에 직면한 것도 바로 대선 승리 가능성 때문이라며 내가 출마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나를 쫓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가기밀 문건 혐의와 성추문 입막음 혐의로 각각 연방검찰과 뉴욕검찰에 기소돼 있음에도 공화당 대권주자 가운데 지지율에서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지지율 2위인 디센티스 주지사는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를 향해 내년은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를 원래 자리인 쓰레기통으로 보낼 기회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28일 서아프리카 니제르의 쿠데타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군부가 무력으로 정권을 잡으면 군사협력을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은 니제르에서 정권을 무력으로 찬탈하고 헌법 질서를 와해하려는 어떤 시도도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쿠데타 세력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모하메드 바줌 대통령을 축출하면 미국과 니제르 정부 간 상당한 협력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군사력으로 정권을 장악하면 미국이 니제르 정부와 안보, 기타 분야 협력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미군은 대테러 작전을 위해 니제르의 군사기지 두 곳에 미군 약 1,000명을 주둔하고 있으며 니제르군의 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호주 북동부 일대에서 미국과 호주 공동주관으로 진행 중인 대규모 다국적 연합훈련 탈리스만 세이버에서 훈련 중인 헬리콥터가 추락해 4명이 실종됐습니다. 타이판으로 불리는 호주 육군 소속 MRH-90 헬기가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해밀턴 아일랜드 인근 퀸즐랜드 해안에서 훈련 중 추락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자 호주군은 합동수색작전에 나섰지만 아직 실종자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숙입니다.
88개의 흰색과 검은색 건반이 있는 피아노가 없다면 세상의 음악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음악을 배우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악기, 가장 보편적이고 또 구현할 수 있는 음역이 제일 넓은 악기, 피아노가 없다면 과연 우리가 누리는 지금의 음악 세계는 존재할 수 있을까요? 바흐와 핸델 시대의 하프시코드와 챔발로 오르간 작품에서부터 모차르트와 쇼팽의 시대를 지나서 이 시대 현대 음악가들로 이어지는 이 수많은 작품 속에 피아노의 역할과 그 선율을 깊게 생각해보게 되는 오늘입니다. 클래식 음악의 깊이와 향기 전해드리는 주말의 음악여행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도성문입니다. 오늘의 음악여행 주제는 피아노입니다. 노르웨이 작곡가 에드바르드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 A단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작품 번호는 16이고요.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입니다. 피아노의 미국의 연주가 머레이 페라이와 영국인 지휘자 콜린 데이비스 경이 이끈 바바리안 방송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에드바르드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 A단조, 작품 번호 16의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머레이 페라이아의 피아노, 콜린 데이비스 경이 지휘한 바바리안 방송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과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과 함께 손에 꼽는 피아노 협주곡의 명곡입니다. 그리그가 1868년 25살 때 만든 곡인데요. 독일 음악계를 중심으로 했던 당시의 그 음악 풍조를 따르지 않고 조국인 노르웨이의 정서를 담은 음악을 추구했던 청년 음악가 그리그의 열정이 담뿍 담긴 피아노 협주곡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리그는 다양한 장르의 피아노 곡을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협주곡은 방금 들으신 이 곡 하나뿐입니다. 음악계의 인정을 받는 젊은 작곡가가 됐던 시기입니다. 후세들을 양성할 음악 아카데미도 만들었고요. 곧 결혼도 하고 딸도 낳게 되는 개인적으로도 또 음악적으로도 가장 행복했던 시기의 작품이어서 진취적인 그런 기운이 가득하다는 것이 평론가들의 얘기입니다. 또 보통의 작곡가들이 밝고 힘있는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선택하는 장조 구성 대신에 이 A단조, 단조를 선택한 것도 아주 특별하게 보는 부분인데요. 그리그가 판단하기에는 이 노르웨이 정서를 느끼게 하기에는 이 단조 구성이 더 맞다고 보지 않았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고전 음악 클래식의 깊이와 향기에 빠져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에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음악 여행의 주제는 피아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피아노는 18세기의 발명품입니다. 이탈리아의 악기 기술자인 바르톨로메오 크리스토포리라는 사람이 1709년에 그 기존에 쓰던 건반 악기인 합시코드, 그 챔발로나 클라비어보다 조금 더 나은 악기를 만들어 보려고 고안한 것이 소리내는 장치로 이 해머를 장착한 피아노와 포르테가 붙은 챔발로였습니다. 악보에 그려져 있는 그 강하게 소리내라는 지시어죠. 포르테, 그리고 약하고 부드럽게 내라는 소리 표현에 피아노를 표현할 수 있는 악기다라는 의미였는데 너무 길어서, 이름이 너무 길어서 포르테 피아노로 줄였다가 지금의 피아노로 정착이 된 겁니다. 크리스토포리의 피아노는 지금의 건반의 절반 정도인 도레미파솔라시도가 4번 이어지는 4옥타브짜리였습니다. 하이든과 모차르트 시대를 지나면서 이 건반 수가 더 많은 피아노가 개발됐고요. 쇼팽과 리스트 같은 이 낭만파 음악가 시대에 7옥타브짜리 피아노가 나왔다가 명품 피아노의 대명사로 꼽히는 피아노 제작사 스타인웨이가 1880년대에 내놓은 88개짜리 건반의 이 8옥타브 피아노가 현대 지금의 피아노의 표준이 됐습니다. 자, 루드비그 반 베토벤의 이 곡을 들으면 피아노의 흰색과 검은색 건반 위를 오가는 손가락의 움직임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될까요? 오른손의 멜로디 흐름, 그리고 왼손의 아르페지오 반주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피아노 솔로를 위한 바가텔 A단조 25번입니다. 작품 번호 59번이고요. 이 작품의 부제가 그 유명한 엘리제를 위하여입니다. 1810년에 작곡된 이후 200년 넘게 사랑을 받고 있는 피아노 연주의 입문곡입니다. 독일의 피아니스트 앙드레 와츠가 오늘 연주하고요. 이어서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올림 C단조, 작품 번호 27의 2번 월광, 1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누토, 체코슬로바키아에서 태어난 미국의 피아니스트 루돌프 세르킨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Thank you.
루돌프 세르킨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본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올림세이 단조 작품 번호 27-2번 월광 1악장이었습니다. 클래식 고전음악 전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의 주말의 음악여행 듣고 계시고요. 오늘 음악여행은 피아노를 주제로 피아노 이야기, 피아노 명곡들 이어드리고 있습니다. 피아노의 역사 이야기 하자면 헨델이나 바흐로 대표되는 바로크 시대 그리고 그 전에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악기였던 하프시코드, 챔발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모차르트 시대에도 많은 작품이 챔발로나 클라비어라고 불렀던 하프시코드로 만들어졌는데요. 역사물 영화를 간간히 보면 심심치 않게 또 들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기타 줄을 튕길 때 나는 그런 소리 비슷한 음을 내는 건반악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피아노의 전신으로 꼽는 하프시코드입니다. 하프시코드는 14세기쯤 이탈리아 또는 벨기에 플랑드르에서 만들었다고 추정합니다. 건반을 두드려서 소리를 내니까요. 피아노와 같아 보입니다만 현을 해머로 쳐서 망치 같은 것으로 쳐서 울림 소리를 내는 지금의 피아노와는 다르게 하프시코드는 현을 뜯어서 소리를 내는 발현악기라고 구분합니다. 소리도 많이 다른데요. 모양이나 디자인도 또 시대를 반영하는 다양한 분위기로 만들어졌는데 상류층 사람들의 부를 상징하는 장식이나 재산의 이미지도 담겨 있습니다. 하프시코드로 만든 음악은 지금의 피아노 음악과는 다르게 툭툭 끊어지는 느낌의 스타카토 연주가 특징입니다. 이 시대의 피아니스트들도 헨델이나 바흐 작품을 연주할 때는 이 하프시코드 느낌의 특성을 구현하기도 합니다.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1집의 프렐류드 C장조 작품 번호 846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작품 전곡의 녹음 음반을 낸 캐나다인 피아니스트 글렌 굴드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영상. 오늘 함께 하실 영화는 2002년에 개봉된 더 피아니스트입니다. 나치 독일의 침공으로 수도 바르샤바에 갇힌 실존 인물 폴란드의 피아니스트 부아디스와프 슈필만을 주인공으로 한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영화입니다. 슈필만의 자서전을 바탕으로 만든 이 영화는 아카데미상 감독상과 남우주연상 그리고 각색상을 받았고요. 피아니스트 슈필만 역은 폴란드계 미국 배우 에이드리안 브로디가 연기했습니다. 때는 1939년 폴란드 바르샤바가 이 이야기가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유명한 피아니스트 부아디스와프 슈필만은 바르샤바 라디오 방송국에서 쇼팽의 야상곡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방에서 굉음이 들리고 연주하던 스튜디오가 폭격을 맞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슈필만의 가족도 유대인들의 집단 거주지 게토로 가게 됩니다. 음악은 생각할 틈도 없고 가족의 안전과 생계가 우선입니다. 두려움과 박탈감 속에서 살아가던 어느 날 강제로 타야 했던 기차는 수용소행이었고 슈필만은 그렇게 가족을 잃었고 구사일생 간신히 살아남습니다. 피아노를 치던 손으로 공사장에서 노역합니다. 숨쉬기도 어려운 괴로움,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도 살기 위해서 버티는데요.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게토를 벗어났지만 언젠가 끝일지도 모르는 그 위험한 나날 속에 바로 게토 옆에서 자행되는 학살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슈필만이 숨어있던 건물에 나치군이 들어옵니다. 숨소리도 내지 못할 위기의 상황인데요. 그런데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위험한 줄은 알았지만 생명과도 같았던 피아노 앞으로 슈필만이 끌리듯 다가갑니다. 그러다 그 자리에서 나치 장교와 마주치게 됩니다. 나치 장교는 슈필만이 피아니스트였다는 소리에 관심을 보입니다. 피아노를 쳐보라고 합니다. 나치 장교는 슈필만의 연주에 만감이 교차하는 흔들리는 눈빛을 보입니다. 장교는 슈필만을 숨겨주고 먹을 것을 주고 보호해 줍니다. 폴란드에 소련군이 들어왔습니다. 퇴군하는 독일군의 나치 장교는 슈필만에게 자신의 겨울 코트를 벗어줍니다. 그렇게 추위를 견딘 슈필만, 폴란드군에 발견돼 목숨을 구합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슈필만은 다시 라디오 방송국의 피아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아름답고 슬픈 연주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립니다. 영화의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에 흐르는 피아노 곡은 쇼팽의 녹턴이었습니다. 전쟁 전 평화로운 모습으로 연주하는 피아니스트의 연주와 참상을 겪고 난 뒤에 슈필만의 연주는 너무나 다른 느낌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할 곡은 아사 직전의 모습으로 망가진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독일군 장교 앞에서 그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의 슈필만이 자신이 피아니스트임을 입증해야 하는 장면의 연주곡입니다. 쇼팽의 발라드 1번 G단조.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난 미국의 피아니스트 블라디미르 호로비치의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피아노로 만든 음악의 명곡 중에 명곡을 꼽으라면 러시아 작곡가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1번과 2번, 3번 이렇게 3개의 협주곡이 있는데요. 17살인 1890년에 시작해서 1891년에 완성했다는 1번 협주곡은 라흐마니노프라는 이름을 크게 알렸고요. 2번 협주곡은 러시아의 정서 또 작곡가의 능력이 돋보이는 가장 대중적인 곡으로 꼽히고요. 1909년에 만든 이 피아노 협주곡 3번은 미국에서의 데뷔를 위해서 만든 곡입니다. 피아노 협주곡 역사에 아주 놀라운 테크닉과 피아니스트의 지구력 또 예술적인 표현력을 필요로 하는 작품이라는 평가입니다. 이 곡은 월터 담로슈가 지휘한 뉴욕 필하모닉과 라흐마니노프의 연주로 초연이 됐는데요. 이후 우크라이나 출신 미국 연주가 블라디미르 호로비치와 또 러시아의 피아니스트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제 연주로 세상의 시선을 끌어모은 피아노 협주곡의 명사가 됐습니다. 자, 오늘 러시아의 피아니스트 블라디미르 펠츠만의 연주로 듣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D단조 작품 번호 30의 1입니다. 알레그로 마논 탄토 악장입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다음 시간에도 고전 음악 클래식과 함께 세상으로의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도성문이었습니다.